살아가면서 성공만 하면 좋은데 우리의 인생은 성공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론 실패도 가끔 합니다. 아니, 자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성공만 하신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역시 어느 한 부분에만 성공하지 다른 부분에는 똑같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패가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듯이 실패는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며 필수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계 주요 국가에서들도요, 실패를 단순히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성공을 하기 위한, 성공에 도달하기 위한 필요한 관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요, 2009년에 페일콘이라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행사에는요, 창업가, 투자가 또는 개발자, 디자이너 등등이 모여서 자신들이 실패한 실패담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서로의 실패를 나누면서 그 실패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그래서 분석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는요, 미국의 쟁쟁한 유수의 기업의 창업가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실패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버의 공동 창업자인 트래비스 칼라미라든지, 또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의 공동 창업자인 조 게비아 같은 분들이 나오셔서 그들의 실수담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혁신 연구가인 사무엘 웨스트라는 분이 2017년도에 스웨덴에서 실패 박물관이라는 것을 개최해서 세계에서 약그 100여 개 이상 실패한 제품에 대해서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크래프트 하인즈에서 2000년도에 선보였다, 2006년도에 판매를 중지한 초록색 케첩입니다. 그리고 구글이 한동안 개발했던 스마트 안경 구글 글라스 등입니다. 이러한 실패한 프로젝트를 전시함으로 말미암아 이 실패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왜 실수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웨스트라는 분이 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발전을 위해 실패는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에서도 2019년 작년 9월에 광화문에서 이와 비슷한 실패 박람회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요, 실패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어서 이 분야에서 정부나 기업들에서 실패한 것을 분석해서 그 실패 원인을 알려주고 그것을 성공에 이끄는 디딤길로 삼는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실패를 성공을 위한 지름길로 필요한 단계로 보고 이 실패를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세상의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실패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실패한 자를 실패한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실패한 자를 다시 세워 주셔서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와 아픔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영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바로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다 인생을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실패가 결코 완전한 실패가 아니고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한 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를 통해 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실패 박람회나 실패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순종으로 일어나서 영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분석해야 되고 인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 특히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고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었을요,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오미에게 예 아니요 예스 노를 원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10여 년 전에 떠났던 나오미가 어느 날 갑자기 초라한 행색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것이 믿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놀라움을 표현한 일종의 감탄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움 속에서는요, 십수년 전에 보다 나은 삶을 살겠다고, 보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적인 삶을 살겠다고 고향을 떠났던 그 여인이 성공하기는커녕 오히려 다 잃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일종의 조롱과 야유와 비유, 또 일종의 연민이 포함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다가 실패한 자들에 대해서 우려와 격려의 말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남들은 힘들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자기가 돈이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그것을 갖고 자기만 성공하겠다고 성공의 길로 간 자들에 대해서,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공하기 대신에 실패하고 돌아오면요, 위로해 주기보다는요 일종의 야유를 퍼붓기도 합니다. 아이고 잘됐다라고 하며 조롱하기도 하고 그들에 대해서 야유하고 또 비난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던 여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롱과 야유에 대해 나오미는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 자신도 이런 반응에 대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슬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오미 자신도 이제 자신이 더 이상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쓴맛을 느낀 슬픈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수년 전에 잠깐의 어려움을 피해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지만 결국 모압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오미가 모압에서 실패한 것을 보여주거나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모압에 계속 살았다면 그녀는 아마도 그곳에서 계속 힘들고 어려운 삶, 실패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실패의 연속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더 이상 실패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고향에 왔을 때 사람들로 인하여 조롱과 야유를 받는다 할지라도, 무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고향에 돌아온 것입니다. 실패하고 실수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부끄럽거나 초라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요, 큰 용기입니다. 그리고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공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해야지만이 그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결코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될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감에 있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않으면요 죄사함 받아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야 할 필요를 못 느끼면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더 이상 그 죄된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들으면요 바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를 타고 밤새 새벽까지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새벽녘에는 그 깊은 데서 고기가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기대하지 못했던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바로 고백했던 것이 바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요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악한 자이고 연약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삶의 시작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보다 더 성숙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 더 성공적인 믿음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공의 시작은 바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늘 우리가 죄인되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영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말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얼핏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 이유 없이 괴롭게 하셨다라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숨겨진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오미는요 12년 전에 모압으로 갈 때는 풍요롭게 갔지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로 돌아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빈털터리로 돌아온 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부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슬픈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징벌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보았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했겠다는 것을 나오미는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들레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방 땅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아픔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불행한 일들을 하나님의 불순종의 결과라고 인정하면서 그 인정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것 역시 자기 자신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21절에서 나오미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비록 불순종해서 모압으로 갔지만 모압 땅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으로 올 수 있도록 생각을 주시고 몸을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오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바로 나의 삶의 모든 것들,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승리와 아픔, 상처 등등의 내 삶에 닥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또 새롭게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잠깐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하나님이 앞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시간을 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있어야 할 곳, 해야 할 곳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붙들어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 자석 갖고 철가루 갖고 하는 실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철가루를 모래 속에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석막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석막대를 딱 모래 속에 탁 지나면 어떨까요? 모래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철분 가루들이 자석에 달락달락 다 붙잖아요. 그래서 자석에 아무것도 없다가 모래 속에 집어넣으면요, 집어넣을 때 빼내면 그 모래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철가루들이 자석에 다 붙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모래 속에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서 세상 속에 숨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석이 우리를 붙드신다면, 우리를 이끄신다면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여 어둠 속에 숨어 있을 때, 지금 이것처럼 바이러스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집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좌석으로, 사랑의 좌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석에 이끌림 받아 이곳에 오셔서 지금 함께 예배 드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움싹달싹 못하고 집안에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오셨기도 했지만 또 상황이 이끌어 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진실한 마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마음에 순종하여 이곳에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때 여러분 반항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석이 어떻습니까? 같은 극이면요 붙지 않잖아요.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음극과 양극이 맞아야지 붙어서 같이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께 반항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과 각을 세우지 말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들러붙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를 이끄실 때 자연스럽게 이끄시면 좋은데 때로는요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것을,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징계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나오미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에게나 고난과 시련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자로 택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련과 고난을 줘서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시련과 아픔을 당하고 있다면요, 어려움 처지에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시켜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이끄시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이고 사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이 시간을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하도록 계획한 자가 멀리 떠나갈 때 방치하지 않냐고 꼭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그냥 순종하면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불순종하고 더 하나님께 더 반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것들을 다 잃게 하세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다 놓게 하시고 빈털터리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19년 전에 원대한 꿈을 갖고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공부해서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가서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대했습니다. 더 큰 명예를 갖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에 왔습니다. 유학에 올 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 10여 년 정도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축한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축한 돈을 갖고 왔어요. 나오미처럼 풍요롭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유학 초기 여유로운 삶을 살긴 했습니다. 근데 유학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전도는 다 떨어졌고, 또 학교에서 주는 또 RA나 TL 장학 이런 것을 통해서 장학금과 일종의 조그만 봉급을 받았지만 생활하는 것은 계속 힘들어졌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학위를 얻었지만 가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로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래서 그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없이 갔습니다. 빈털터리로 하나님께 간 겁니다. 처음에 유학 올 때 뭔가 큰 원대한 꿈, 인간적인 꿈을 갖고 그때 갖고 있던 물질이 좀 갖고 왔지만 비록 학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 내려놓고 비게 되고 텅텅 빈털터리가 돼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상적인 거 다 빈털터리로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요, 넉넉하게는 안 채워주시더라고요. 그저 조금 필요할 만큼 먹을 수 있게끔 살 수 있게끔만. 근데 그 조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 때 세상적인 것을 놓고 따라가라고 할 때 물질만 놓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내 자존심도 내 자아도 세상적인 야망과 욕심도 다 내려놓고 그저 빈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갈 때 사람들이 등록금이 있냐, 생활비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저는 나 아무것도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다 내려놓고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물질만 놓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도 내 욕심도 내 야망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다 내려놓으라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비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썩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내려놓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풍성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요, 너무 쓸모없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그걸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는 것은요, 우리의 것을 완전히 뺏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으라는 것은요,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우선순위를 둘 거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 두기 위해서는요,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요, 더러운 물이 담겨진 컵에 그 더러운 물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지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혹시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과 그 관계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있던 자녀들이 멀리 떠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지고 있던 명예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대한 꿈과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과 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주신 영원히 썩지 않을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지막 절 22절을 보시면요,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 고향에 왔을 때에 베들레헴에서는 보리추수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모압에서의 삶에 실패했던 인생의 기억입니다. 인생의 추억이고 인생의 실패의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을 갖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 룻이 있었고요, 며느리인 룻에게는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새로운 믿음의 시작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학위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험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했기에, 내 마음대로 살았기에 나타났던 그 아픈 상처들,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하신 내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교,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여러분의 믿음의 동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계획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살 수 있도록 주신 믿음의 동역자이신 것을 믿으시고 서로를 향한 더욱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었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일상에 주신 모든 것들, 함께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공동체가 되어 사랑의 밥상 공동체로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는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위기는요 곧 기회라고 말합니다. 시험의 때가 은혜의 때라고도 말합니다. 이 시간이 위기인 것처럼 보이고 시험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 위기이기도 하고요 시험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벗어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이 시험의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내릴 거고 임할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런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믿고 의지하는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상황을 세상적인 눈으로 위기만 보지 마시고 시험만 보지 마시고 위기가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오미의 실패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실패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실패한 나오미를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신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실패한 우리들을 다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주님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이 모든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